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은 오늘 국방 백서를 통해 육해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의 작전 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서에서 해상 인접국들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해 도발하고 중국의 섬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서는 또 미국을 겨냥해 일부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해상과 상공에서 저공정찰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군은 해상 공중 방어와 순찰 경비를 강화하고 해군의 초계 활동 상시화와 육안 해역의 군사력 배치, 공군의 기민하고 효율적인 전쟁 준비 태세 유지 등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이 종전의 방어 중심 개념에서 공격 중심 개념으로 군사 전략을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레자이안 기자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이번 재판이 오늘 이란 혁명법원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법원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합니다. 레자이안 기자는 지난해 7월 체포됐으며 당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은 채 악명 높은 대빈 교도소에 수개월간 수감돼 있었습니다. 레자이안 기자의 형제인 알리 씨는 이란 당국이 비공개리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보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홍콩의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 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웡 씨는 지난해 발생한 홍콩 민주화 시위, 이른바 우산혁명을 이끈 주요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웡 씨는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레이시아 이민관리가 정부의 명령이라며 자신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웡 씨는 중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과 1989년 중국 당국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태난먼 사건 등을 다루는 토론회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와 텔랑가나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들 지역의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부 지역은 섭씨 48도에 달하는 날이 많아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지 병원들은 일사병과 탈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더위가 극심한 한낮에는 가급적 건물 안에 머물고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반군 알샤바브가 케냐 경찰을 공격해 경찰관 약 20명이 살해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윤비스 마을을 지나던 경찰 차량이 도로에 매설돼 있던 지뢰로 인해 경찰관 3명이 다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 부상을 입은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 지역으로 이동하던 경찰 차량이 알샤바브 요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샤바브는 케냐군이 소말리아에서 자신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케냐에 대한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샤바브는 지난달에도 케냐의 가리사 대학을 공격해 학생 등 148명을 살해했습니다. 호주 군 당국이 베트남 난민 46명을 거의 한 달간 바다에 붙잡아둔 뒤 이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호주의 국경보안 책임자인 앤드류 보트렐 군 소장은 오늘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3월 20일 호주 해안경비선이 베트남 난민선을 납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트렐 소장은 이들 난민들에 대해 약 40분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유엔 협약에 따른 난민 보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들은 호주 해군 선박을 이용해 베트남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졌으며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보트렐 소장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북핵 문제를 협의합니다.
미중 양자협의에 이어 한중 양자협의도 연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예측하기 힘들고 측근들까지 죽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미국의 새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호응만 하면 남북 축구와 태권도 경기를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통령 산하 정정욱 통일준비비 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요일이 내일 북한은 맑은 후 밤늦게 구름 많아지겠고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14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동시에 베이징을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일 3자협의에 이어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미중 양자협의에 이어 한중 양자협의도 연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통해 한미일 3자협의에 이어 한미 중 간에도 북핵, 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협의는 양자회동을 연이어 갖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실상 3자협의의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변인은 연쇄 양자회동 외에 따로 3자가 함께 회동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베이징 회동은 미한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을 함께 방문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을 자국으로 불러 함께 협의할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꺼려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동반 방중은 중국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며 북핵 등 상황 변화에 대한 중국 측의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설 등 정세가 심상치 않은 시기에 미국과 한국을 부른 것은 북한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담긴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으로서도 북한이 SLBM 사출 시험 성공을 주장한 데 이어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크게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북핵, 북한 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을 방문 중인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일본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연쇄 양자회동에서는 북핵 대화 재개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또 27일엔 3자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진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연쇄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동의 배경과 의미가 뭔지 서울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3자회동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최근 북한의 공포 정치 여기에 대해서 세 나라 간의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측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이 북한의 비핵화에 의해서 세 나라가 그 어느 때로보다도 공조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대내에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 세 번째로는 아마 그 이 북한과의 그 대화이든 또 그리고 그 이 압박이든 간에 중국을 삼국 공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더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이 공포 정치를 앞서 지적하셨는데 이 아무래도 현영철 그런 숙청 등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북한의 공포 정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그 정세 여기 대해서 세 나라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3자 회동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 지금 현재는 그 북한에 대한 압박, 다시 말해서 북한의 그 SLBM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국제사회 위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압박의 종목의 중심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 미국과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3자 회동을 마친 뒤에 곧바로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이 함께 중국으로 가는 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좀 이례적인데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약 북한의 그 SLBM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있다면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아마 조금 육재담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북경 문제와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번 회동이 중국 측의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적어도 중국의 초청이 없다면은 한미 수석들과 갈 수는 없겠지요.
네.
또 서로 간다면 이게 예의가 아니겠죠. 아마 중국도 지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육자회담이 개최되는데 회담도 열리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핵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최근에는 그 이 SLBM까지도 시험 발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네. 아마 중국도 뭔가 요장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 미국과 한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대화하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지혜를 자르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테디의 한반도 배치 논란으로 좀 신경전도 있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 뭐 이런 대화 진지한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아마 대북 제재보다도 조금은 육자회담 재개를 또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예.
특히 그 북한의 SLBM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 안보리 의장의 언론 성명이 나오더라도 북한과 참여국들 입장이 모두 담긴 태도를 중국은 견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아직 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그런 위협과는 별개로 이게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에 위반되지 않냐 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마침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지 않냐 그런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3자회동이라든지 한미중 3자회동은 양자 또는 다자간의 공조를 과시한다든지
네.
또 공조체제에 중국을 동접시키려는 직접적인 목적도 그 담겨있지만 어쩌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의도도 담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네.
특히 그 이 한 여러 개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그 탄도 미사일과 관계되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자위 장비 이런 것은 다 안보리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그 SLBM에 대해서 북한의 그 시험병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대북 제재는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또 육자회담 의장국이고 또 여러 가지 유엔 제재에 대해서 구색을 좀 맞추려면 좀 대화 분위기는 좀 이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육자회담 5개 나라가 추진 중인 이른바 탐색적 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뭐 실현이 좀 어려워진 걸까요?
현 단계 미국과 일본은 그 대화보다도 대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중국과 러시아는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중재자로서 비공식 탐색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진작 그 핵심 당사자인 북한은 오히려 그 핵무력의 고도화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과거 경험적 사례를 비춰보면은 육자회담이 열릴 때는 북한의 비핵화가 좀 진전됐고 육자회담이 중단됐을 때는 북한에게 더 고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단지 대화가 만약에 열린다면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육자회담 순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버마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또 쿠바도 그렇고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좀 뭐 일각에서는 뭐 폭주 기관차처럼 대화 분위기보다는 계속 뭐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끝으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게 북한 자신에게 좀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라든지 각종 이런 노적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진정으로 받는다면 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외 개방, 계획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모든 국가들의 가장 국가이익이 안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사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우려하는 안보 사항, 이러한 모든 안보 사항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뭐랄까, 허심탄회한 논의 대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미한일 세 나라 육자회담 수석대표회동의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뷰인 뉴스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8시 19분 50초를 막 지났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과 베트남 방문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한 장관은 내일 베트남에서 기계화 사단을 방문하고 베트남 국방장관과 국가주석을 예방한 뒤 오는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한 장관은 특히 오는 30일 나가타니켄 일본 방위상과 4년 4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또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등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연쇄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연평도와 무인도에 방사포 진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작전 활동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한군의 통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서해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진 무인도인 갈도에 벙커 형태의 군사시설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터파기 공사를 해오다 최근에 덮개가 있는 벙커형 진지 5곳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북한군은 서해 연평도 전방에 있는 갈도에 여러 개 유기화 형태의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축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 122mm 방사포를 배치하거나 한국 측의 동향을 감시하는 관측소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한국군의 대응력을 시험하는 한편 덮개가 있는 진지로 구축한 점으로 볼 때 한국군의 대응 타격으로부터 엄폐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는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북한이 갈도에서 122mm의 방사포로 공격할 경우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부대뿐 아니라 인근의 한국 해군 함정도 타격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갈도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NLL과 연평도 사이의 거리 등을 볼 때 우리 군의 작전 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 군은 이 지역에 북한군이 화기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사거리를 고려하면 연평도에서 남측으로 최대 16km 떨어진 지점까지가 타격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의 방사포 진지가 구축되면 함정의 초계 방식이나 대비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20여 킬로미터 유도 미사일인 스파이크 미사일을 서북도소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북한의 해안포 타격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무기로 지난 2013년 10월 첫 시험 사격에서 해상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대남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만큼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비롯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고 해리 해리스 신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25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며 그 이유가 북한의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태세를 보이는가 하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측근들을 죽이고 있다며 그의 이런 행태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신임 사령관은 세미얼 라클리어 현 사령관의 후임으로 오는 27일 공식 취임하면 미 서부에서 인도 서부까지 관할하는 미군 최대의 사령부를 지휘하게 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장거리 식별 레이더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이레이더는 북한의 잠재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알래스카 기지에 새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새 장거리 식별 레이더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표적 식별 능력을 개선해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환경안전평가를 통과하면 바로 추진되며 실전 배치에 모두 1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2016년 회계 연도에 장거리 식별 레이더 개발 예산으로 1억 3,7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지난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장거리 식별 레이더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critically important for especially what we see in the intelligence estimates for capability of North Korea and Iran to develop more
북한과 이란이 보다 복잡한 위협 체계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식별과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린 국장은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거리 식별 레이더가 탐지 범위를 확대시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의 전투 능력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린 국장은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44기를 알래스카와 미 서부 캘리포니아 기지에 배치하는 계획이 예정대로 2017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 배치 계약과 관련해 주요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럼맨, 로키드 마틴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대통령 전화 통일준비위원회 정정욱 부위원장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 체육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축구는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북당국이 결심만 하면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이기도 한 정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축구나 태권도는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언제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한축구협회는 남북축구와 관련해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접촉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국가대표 대항전으로 치르는 방식을 검토했고 이후 몇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부터 560여 건의 사업 제안을 받아 이 가운데 50건을 오는 28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시각 8시 27분 40초를 지났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원격 교육을 부쩍 강조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원격 교육이 성공하려면 정책을 당이 아닌 교육 혹은 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잇따라 원격 교육이 북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같이 나라의 방방곡곡 우리 원격 교육 체계가 들어가서 그 누구나 원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최근 넉 달 동안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 교육대학에 4천 명이 새로 입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입학한 규모와 맞먹는 숫자로 현재 8천 명이 원격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전국의 기관과 기업소, 공장들에서 김책공대와 원격 교육을 연결한 곳이 1,370개로 늘었다며 그 우월성 때문에 사회주의 문명국의 휘황한 내일이 밝아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격 교육은 교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며 가르치고 소통하는 교육 형태를 말합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국제사회에서는 흔히 사이버 강좌, 온라인 수업 등으로 불립니다. 북한이 원격 교육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김책공대 출신으로 함흥 컴퓨터기술대학 교수를 지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원격 교육을 통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지방 학생들이 우수한 평양 교수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런 장점들이 김정은 우상화의 적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원격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새로 변모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젊은 지도자 그리고 아주 영명한 지도자 그런 걸 과거에 없던 것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교육이 막 이렇게 원격 교육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도 모르고 내부적 선전을 통해서는 김정은 장모님이 바로요 원격 교육을 제시해 주시고 이미 강연제가 나왔어요. 우상하에도 이게 잘 그 효과가 먹히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 없던 거니까.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의 정보화를 부쩍 강조했습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들어주고 우리 시기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김흥광 대표는 원격교육이 우상화를 위한 선전수단이지만 일부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가 다 이 말하자면 원격교육 또 평생교육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전혀 이게 지금 개념조차 없는 게 지금 평생교육인데 자기들은 여전히 구제도적인 교육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면 원격교육도 없는 그런 국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이 빨리 발전하는 국제사회 교육제도, 선진교육제도에 너무나도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안달이 난 것이죠.
김 대표의 지적처럼 북한과 선진국제사회의 원격교육 환경은 아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첨단 내용물이 담긴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쌍방향으로 수업과 토론을 진행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동원해 실제 교실에서보다 더 역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 조지타운 대학교의 노동경제학자인 토니 카라발리 교수는 VOA에 미국에서는 대학뿐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온라인 원격 교육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quite clear that more and more people need post-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and a lot of them aren't getting it. And in cases where they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 지식을 따라잡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온라인 원격 교육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세계의 인터넷 강국인 한국 역시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문 대학이 17개에 달할 정도로 원격 교육이 매우 활발합니다.
방송대학TV가 5월을 맞아 요일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다채로운 교양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지난 1972년부터 원격 교육을 시작한 방송통신대학은 특히 전통적인 TV 강의는 물론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을 통해 다채로운 수업과 내용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콘텐츠, 그래서 철저하게 가장 학생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콘텐츠를 확보해야 돼요. 지금은 콘텐츠 경쟁 시대입니다.
이 학교에 따르면 원격 수업을 통해 졸업한 학생만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김흥광 대표는 북한이 원격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격 교육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되고 교육 품질에 있어서 콘텐츠의 어떤 품질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발달해가지고 어떤 과학 실험도 결국은 직접 그렇게 물리적 요소나 장비들을 돌리지 않고 쓰지 않고도 좀 가상적인 체험과 현실을 통해서 그거를 실험과 맞먹는 수준에서의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거든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원격교육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현재 뭐 단순 강의들을 했다가 이 원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쌍방향이 아닌 교수가 대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수준이고 원격 수업의 핵심인 기술 능력 역시 매우 초보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학습자들한테 해설을 통해서 학부에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동영상이 끊임이 끊기지 않고 아주 발빠르게 스트림으로 이 흐름으로 쫙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수작 쪽에 있는 그런 서버라고 하는데 메인 서버가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저장 용량도 크고 그렇게 제한이 없어야 되고 또 학습자 쪽에 있는 단말인데 그 단말도 역시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처리해서 빨리 학습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 용량이 그 어떤 저 상당히 그 일정하게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말기 수준은 말이죠. 예. 뭐 가장 좋아서 펜티움 뭐 4 정도죠. 요즘 한국에서는 펜티움 4 정도를 가지고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북한은 10년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설비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전문가들은 특히 수십억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을 북한의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격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은광 대표는 북한에서 원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책을 당 간부가 아닌 교육과 정보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겨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용적이지 못한 보여주기식 소프트웨어 개발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세계적인 인터넷 선두주자인 한국의 지원을 과감히 수용해 관련 시설을 빠르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수용노예로 희생당한 위안부들을 기리는 기름비가 미국 지방정부 청사에 세워진 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30일 미국 수도권 정부 청사에 세워진 첫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현장입니다. 2010년 미 동부 뉴저지주에 세워진 첫 위안부 기림비 이후 미국 내 7번째로 세워진 이 기림비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강을출 할머니도 참석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꼭 일본 정부한테 사죄하고 배상을 받아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5월 22일 기린비가 세워진 미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평화가든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달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새삼 커지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군의 침략 전쟁에 대해 깊은 후회의 뜻을 밝혔지만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My dear friends, on behalf of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I
일본 총리의 연설에 대해 미국의 일부 의원들과 언론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지난 25일엔 일본의 16개 주요 역사 연구 단체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기린비 건립을 주도했던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정대위 이정실 회장은 기린비를 건립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WCCW member all have felt the pains and trauma of wartime victims, the sex slave during the wartime World War II, called comfort women. We wanted to console their spirit and commemorate.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위안부들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인내와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 기린비를 세웠다는 설명입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추모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부 청사에 첫 기린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샤론 블러바 페어팩스 카운티 군수는 기린비의 의미를 거듭 되새겼습니다.
even today, even here in Northern Virginia, in Maryland, and in Fairfax County. As a community, we must work to ensur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like those during World War II.
기린비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성노예와 인신매매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을 상기시켜 준다는 설명입니다. 정대위 이정실 회장은 VOA에 기린비는 정치와는 무관하다며 기린비의 순수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노예라는 그 뜻 자체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나 물건, 그게 메모리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건이나 사람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할머니들이 살아남았고 그냥 버텼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과거에도 저스티스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거를 외쳤고 정말 그 말할 때마다 그거 고백할 때마다 온몸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시는 그 할머니들의 용기, 그거를 이제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리고 높이 산다는 거.
기념식에는 일반인들 외에 한국과 중국계 정치인,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데니스 헬펜 연구원은 일본을 동맹국 친구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넬리 의원은 기념식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린비 건립 1년이 지난 현재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이 커졌다며 1등 공신으로 아베 총리를 지목했습니다.
메모리얼 할 때 일본 그 미디어들만 좀 많이 왔어요. 그중에 이제 한 미디어들이 나한테 아베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Oh, sure. He's one of the biggest contributors.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아베 때문에. 너무 많은 데서 메인스트림에서 뭐 인터뷰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었어요. 인터뷰도 그렇고. 뭐.
이 회장은 미 의회 연설 등에서 드러난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가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언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상을 알리는 일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인사회의 관심 속에 마련된 기금으로 역사학자 논문 경연대회, 수필 경연대회, 미술 창작 경연대회, 논문집 출간 등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 행사에는 올해 공연될 예정인 사일런스와 There You Go의 출연 가수들도 참석해 짧은 공연을 펼쳤는데요. 가무국인 두 작품 모두 위안부들의 아픔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어린이들의 글짓기 작품과 그림을 모은 책이 한국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제목이 통일로 가는 길인데요. 최근 서울에서 관련해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책 출간과 더불어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즉 이야기 공연도 열렸는데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에 정말로 남달리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주평통중구협의 북한 이탈주민 지원 업무
22일 서울 중구 아홉 번째 통일로 가는 길 출판 기념회와 더불어 토크 콘서트, 즉 이야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통일에 대한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글짓기 작품과 그림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건데요. 이 책의 출판을 기념하면서 탈북민 3명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실장 이혜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제 중국 관내에 있던 아이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전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통일에 관한 글짓기하고 그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모한 것들을 모아서 그런 뭐 진짜 따뜻한 마음이나 진짜 편견 없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본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책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국 도서관에 이제 3,000부를 무료로 배포를 해요. 학교하고 뭐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청소년 통일 공감 사업에 대한 어떤 확산의 의미로 이런 이제 그 기념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통일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나 근데 북한의 실상 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바로 알아야 또 통일 공감들이 또 남한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탈북하신 분들 세 분을 모셔다가 탈북 과정에서 있었던 뭐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라든지 뭐 애환 그리고 또 그 과정하고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듣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는 한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그 중국 안내에 있는 분들의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셨던 거고요.
토크 콘서트의 무대에 설 사람은 3명의 탈북민인데요. 그중에서 대학생인 최일남 씨와 김강남 씨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일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라든가 또 북한에서 이렇게 인권 침해라는 거 어떤 게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위주로 이렇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라든가 또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한국에 지금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정착했는데 통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통일 준비를 위해서 그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스토리 위주로 일단 얘기할 것 같고요. 아직 Q&A 시간에 뭐 궁금한 것을 모아서 하나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활동을 참여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이 갈수록 통일에 많이 관심이 그 특히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서 많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보통 만나면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탈북을 하시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탈북을 하시게 되셨는지.
네, 일단은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어성군이라고요. 그 북한 전역과 다르게 좀 뭐랄까 들판과 이렇게 양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태어났는데 그곳에 그는 그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출판 기념회와 토크 콘서트에 모인 사람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통일에 대한 관심은 뭐 항상 어렸을 때나 크나. 항상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통일로 가는 길 그 책을 보니까 저희 그 어렸을 때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아이들이나 우리 어렸을 때 그 마음이나 아직도 통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청소년들 마음도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 아 정말 통일로 가는 길 그 제목대로 얼른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 학생들이 토크 콘서트 듣고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과 남한의 실상을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통일이 꼭 이루어져서 남북한 국민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책자 이걸 보니까 어린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그 열망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교량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장년 세대랑 어린 세대들이랑. 그래서 이런 책자나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우리 국민이 통일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중구와 성동구 일대에서는 먼저 온 통일과 어깨동무하기 북페스티벌을 열어 여러 가지 책들을 판매했는데요. 민주평통중구협의회에서는 이때 얻은 수익금을 통일로 가는 길 출판 기념회에 기증했습니다. 이 수익금은 탈북민들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수익금의 5%를 저희가 이제 그 모아가지고 북한 이탈주민들한테 전달할 그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산이 끝나서 그거 여명학교에 저희가
전달을 하기로 했어요. 전체 금액을요. 이제 약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염형학교가 그 국가에서 이제 책 같은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이나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취업을 나가서 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어깨동무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 카드를 이제 전달을 해서 이제 그걸 필요한 책들을 사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자 지원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또 통일 또래 친구 맺기라고 여기 중국 안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있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하고 이제 통일 또래 친구 맺기를 맺어줘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영화를 보러 가게 한다든지 뭐 고궁을 같이 가게 한다든지 전부 12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규모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보호되는 동네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왕제산이라 해갖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불볕더위가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우선 날씨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서울 도심의 한낮 풍경, 뭐 한여름 그 자체였습니다. 달력은 분명 아직 5월인데요. 내리쬐는 햇살은 뭐 7, 8월 한여름의 기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고요. 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대구 최고 기온이 34도를 기록했습니다.
뭐 그럼 한여름 날씨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날씨였습니다.
네.
이 따가운 햇살 때문에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챙기지 못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국 최고 기온인 그 34도를 기록한 대구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열까지 더하면 체감 더위는 뭐 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폭염특보제를 운영한 이래 5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시원한 곳을 절로 찾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울 한강에는 뭐 낮은 물가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늘막 텐트를 치고 강바람을 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와 함께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이렇게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5월에 폭염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개 6월에서 9월 사이에만 이 폭염특보제를 운영해왔는데요.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폭염특보제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국기상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쬐는 햇살 때문에 물 부족한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강수량 부족에 중부지방과 강원도 일부 지역 가뭄과 산불을 경계해야 하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국기상청 예보로는 이 같은 30도 안팎의 땡볕 더위는 다음 달 4일 한국 전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어진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한국에서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주 한국질병관리본부가 감염자 3명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전염성은 낮아서 지나친 우려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추가로 한 명이 감염자로 확진을 받은 데 이어서 격리 조치를 받아왔던 의료진 2명이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질환, 좀 낯선 이름 같은데 어떤 질환입니까?
네. 지난주 60대 남성이 첫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가 메르스라는 이 낯선 이름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주 초만 해도 몰랐던 질환이었던 거죠. 메르스는 중동의 사스라고도 불리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나 사스보다는 전염성이 낮지만 치사율은 사스보다 높은 40% 됩니다. 한국 사회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메르스는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돼서 지금까지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471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환이었습니다.
네, 400명 이상이 숨졌다면은 한국에서도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이 한국인 첫 감염자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됐습니까?
네, 10여일 동안 중동 바레인에서 작물 재배 관련 일을 하다가 5월 초에 귀국한 60대 남성입니다. 감기와 아주 비슷한 증상을 보여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메르스 감염자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남성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여행했던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차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을 간호했던 부인, 또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70대 남성, 그리고 오늘 70대 남성을 간호했던 40대 딸이 다시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자와 가까이 했던 가족이나 또 접촉자, 의료진 60여 명을 가택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감염자를 진료했던 간호사와 의사 이렇게 두 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감염됐다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성은 낮고 더 이상의 추가 감염자는 없을 것이라던 그 질병관리본부의 말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예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어떻게 감염되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중동 지역의 낙타와 박쥐 그리고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2주고요. 기침과 고열을 동반한 감기와 아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 호흡 부전 등의 증상으로 악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증상을 줄여주는 약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고 합니다.
네.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만큼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요. 공공장소의 물건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을 주의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질병이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군요.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네, 서울 시민들이 1년에 영화를 얼마나 보는지 알 수 있는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민들은요, 1년에 평균 6번 정도 영화를 보고 있고요. 전국 영화관의 관객 수의 30%, 매출액의 30% 정도가 서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한국 전역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본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문화생활이 영화 관람이다. 이런 답변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 보네요.
네, 저도 뭐 영화 관람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영화를 본 관객이 5,951만 명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인구를 보통 1,000만 명이라고 보니까요.
네.
5.9회 정도가 되는 거죠. 영화관에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4,808억 원, 미화로 4억 3,570만 달러. 상당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한해 영화 관객이 2억 명 가량이 되는 거고요. 영화관 수입은 15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도 한국 영화관 시장 규모에 새삼 놀라게 되는데요. 요즘 한국 영화관마다 그 단골 관람객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한 영화관에 가면 보통 10개 정도의 상영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 뭐 사람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시간에 맞춰서 골라보는 편리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가 영화가 1,138편이었고요. 한국 영화가 무려 405편이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만 1년에 1,540편 정도의 영화를 골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서울에서 많은 영화가 상영되구나 하고 새삼 놀랐는데요.
네.
세계의 대표 도시들과 비교해봐도 서울 시민들의 영화 관람 횟수 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1년에 평균 영화 관람 횟수가 5.9회라고 말씀드렸죠.
네.
영국 런던이 5.3회, 그 뒤를 이었고요. 프랑스 파리가 4.9회, 캐나다 토론토 4.8회, 호주 시드니가 4.8회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영화를 많이 보니까 이 미국에서 만든 영화도 미국보다 서울에서 먼저 개봉할 때도 많더군요.
맞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8시 58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저희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 AM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다른 주파수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단파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입니다.